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한 일도 없고 또 뭔가 보탠 것도 없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으로 주어진 복일 뿐이다. 이게 이제 성경서 말하는 구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구원을 말할 때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그 십자가로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서는 단지 예수님의 은혜만이 나오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서 이미 그걸 우리가 생각한 바가 있죠.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홀로 모든 일을 마쳤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다 마쳤기 때문에 또다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또 보태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걸 뜻하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게 기독교인데 우리가 뭔가 보태고 우리 힘을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 이런 겁니다. 내가 감기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약을 먹어서 내가 나았다. 이게 기독교예요. 감기가 들었으면 감기도 내가 약을 먹어야 내 감기가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멀쩡한 옆 사람이 내 대신 약을 먹어주었는데 그 덕분에 내가 감기가 나았다더라. 이게 기독교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중심 원칙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굳게 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걸 벗어나면은 그건 절대로 기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야 이 말씀의 그 원칙에 벗어난 기독교는 단지 기독교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옷을 입었을 뿐이고 기독교 흉내를 내고 모방을 하는 그러한 차원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감기 걸렸는데 멀쩡한 옆 사람이 나 대신 약을 먹었는데 내가 나았다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멀쩡한 옆 사람이 내 대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아 그 덕분에 내가 괜찮아졌다. 그게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독교 법칙에서 여러분은 단 한 발자국도 옆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구원을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그게 구원이라면은 구원은 상이다 이렇게 나올 게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준 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구원을 상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왜? 잘한 것에 대한 보상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당초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어진 구원이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기쁨으로 누린다면은 그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내가 이걸 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벌 주시는 건 아닌가.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흔들림과 어떤 의심에 빠지는 것이 그 하나님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뭐 한두 번 해드린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내용이 아니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워낙 그 자기 행위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인간 참 굴레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은혜, 그걸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어떤 내 행동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는 걸 안다면은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갇혀 살아가면 됩니다. 십자가 은혜가 내 울타리가 돼야 돼요. 십자가 은혜 안에는 정죄함이 없지 않습니까? 제 말이 사실이죠. 십자가 안에서는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 죄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고 정죄가 없다. 이게 십자가 은혜 울타리 안의 일입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예수님 모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불러내어놓고 우리 죄를 꼬치꼬치 물으면서 또 심판을 하고 또 정죄를 하고 또 구원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기 행위를 돌아보면서 내 구원을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는 얘기입니다. 죄 용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다 베푸른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기독교고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뭐 내가 뭐 성경도 많이 못 보는데 흥분도 많이 못하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자기 행위를 따져가면서 자기 구원 여부를 평가하는 그게 참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은혜에 갇힌 자로 살아가지 못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다 이 얘기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생명 얻었다는 얘기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죽은 건 뭐고 산 것은 뭡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걸 알 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통해서 죽은 자다 산 자다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반응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죽은 사람은 아무리 칼로 찌르고 때려도 아무런 반응을 못합니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한순간 정신을 잃고 있다 할지라도 막 찌르고 때리면 아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예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찌르고 때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죽은 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라 시인을 하고 회개하고 또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되어졌다면은 그건 절대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내 속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어준 덕분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한테 생명을 주세요 이리 기도해가지고 그래 졸라가지고 죽어진 생명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이란 그 씨를 집어넣어준 덕분에 그 씨가 내 속에서 깨어남으로써 내가 예수님께 반응하게 되고 십자가를 알아보게 되고 내 죄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무엇 하나도 내 쪽에서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힘 가지고 뭔가 되어진 것도 없고 얻어진 것도 없다. 이게 기독교라는 걸 아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어떤 보여진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 안에 갇힌 자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그 무엇도 나라는 게 살아있지를 않아요. 난 아예 죽었다. 대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못해도 대신 예수님이 잘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높여보거나 아니면 내가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잘 보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복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야말로 이 십자가 은혜를 벗어나서 내 행위에 갇혀있는 게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거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 치르는 그런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내용 보면은 그건 다 그냥 뭐 예수님의 장례 얘기다. 니고데모 요셉하고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 치렀던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그냥 뭐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지만은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고 나서 누가 장례했더냐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먼저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 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것은 이제 예수님 장례에 대해서 딱 한 구절씩만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많이 소개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이란 사람은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던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의라는 것은 뭔가 꺼려하면서 숨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셉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이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끌어서 숨겼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유대인이 알게 되면은 자기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 이 염려 때문에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왜 숨기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유대인에게야 숨겨도 같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 제자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그 어떤 신앙을 드러내기를 꺼려하면서 숨겼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왜 제자들까지 그 사실을 숨겼는가 이걸 보면은 참 알 수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라 하고 또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요한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 사실도 숨겨요. 요한이 요셉이 예수를 믿었다 이 사실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대신 다른 복음서에서는 말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이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긴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참 특이해요. 근데 왜 그 요한이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이것도 그 다 이유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할 때에 좀 많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걸 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3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요셉이 그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신앙도 드러내지 못할 만큼 겁이 많아요. 그리고 요셉 말고 그 예수의 장래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죠. 니고데모가 누구인가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혹시 니고데모하고 요셉과 공통점이 뭔가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요셉의 공통점. 네, 그렇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을 찾아올 때에 밤에 왔다 그 말입니다. 왜 밤중에 왔느냐? 니고데모가 유대인 관원이라서 일이 다 끝난 후에 퇴근하고 온 그것이 아니고 유대인 관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이단시한 예수를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발각이 되면은 자기한테 이롭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안 날리려고 몰래 예수를 찾아온 그러한 그 얘기죠. 근데 요한이 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9절에 보면은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니고데모를 말하면서 굳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다 이래도 별 상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밤중에 찾아왔다 이걸 밝히는 것도 무슨 이유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그 요셉 경우가 연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재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셉과 니고데모 공통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을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둘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찾거나 그것을 남에게 알리기를 겁을 냈던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다른 복음에서도 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걸 강조하려고 요셉에 대해서는 제자 유대인을 은의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셉이 예수님이 제일 두려워한 이유는 사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죠. 단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본문에는 요셉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를 말하지 않지만은 마가나 누가 보면은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산헤드린의 그 공회원이 바로 요셉의 직업이었습니다. 직책이었습니다. 근데 그처럼 유대인 높은 관원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것은 참 니고데모처럼 아주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봐야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로서는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셉이 제자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왜 제자를 두려워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왜 니고데모와 요셉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두려운 자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다 이루었다는 것,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너 힘으로 안 된다. 그러면 뭘로 되느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 몰약과 침량은 시체를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근이면은 한 33kg쯤 되는 그런 무게인데 그 정도라면 그냥 시체 바른 것이 아니고 아마 시체를 씻는 용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유대인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다 그 말입니다. 이런 내용 보면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잔을 치렀다. 이걸 가지고 이들의 어떤 봉사, 이들의 충성, 이것을 강조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들의 봉사, 충성, 이걸 말하려고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후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험악한 그런 때였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알면서도 사형을 시켰단 말이죠. 빌라도 마음도 상당히 안 좋았을 거예요. 또 유대인들로 그동안 자기들이 이단시했던 그런 예수를 죽인 그런 후회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을 쳐버리고 누구 하나 주님의 그 시체에 대해서 나서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남들이 알까봐서 예수를 믿는 것조차 숨겨 살았던 그런 요셉이고 예수를 몰래 찾아간 그런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를 하고 나서더라 그 말입니다. 또 모든 사람 다 보는데도 예수님 장례하기 위해서 몰약과 침낭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이걸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당당하게 그 일을 지금 요구하였고 행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어떤 남들이 알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요한이 먼저 요셉을 말하면서 남의 이목을 두려워해가지고 신앙을 감춘 사람으로 말하고 니고데모도 역시 밤중 예수를 찾아온 그런 사람으로 말한 걸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바뀐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냐?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뀌느냐? 제가 아까 이 두 사람 얘기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느냐?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힘 가지고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우리 힘이 필요하지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 모든 걸 다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필요치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능력이 곧바로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것, 이것을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자기 신앙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던 요셉과 니고데모를 내세워가지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주님에 대한 걸 감추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뒤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게 과연 이들의 힘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다 이루신 십자가 능력이 이들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 이걸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무엇 하나라도 내 힘과도 했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능력이 없이는 한순간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저울질을 하지만은 그것처럼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 기도 얼마나 흥거 얼마나 이런 것 하나 따져가지고 자기 신앙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 하는 게 많은 많을수록 신앙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 이것 자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자기하기 나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거라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주님 말씀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간에 그건 다 십자가의 능력이지 네 힘이 아니었다는 것. 이 사실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못하는 걸 가지고 책망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거든요. 애당초 우리는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찌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 물으셨습니까? 묻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안 한다 이걸 가지고 복을 안 준다느니 징계한다느니 이렇게 하시겠냐 그 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본다면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를 찌른 존재라는 것, 이것을 보지 않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몽땅 제가 씻어지고 용서된 자기 죄를 모른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 과연 예수를 십자가를 아는 신자라 이렇게 우리가 일컬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전에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 이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그 사람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자는 뭘 해도 내 힘이다. 내가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를 않죠. 그냥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을 뿐이다. 항상 이러한 낮아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내 행위를 보면서 내 신앙을 염려하지도 않아요. 이미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갇힌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 분명히 죄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걸 보기 때문에 죄악을 미워하죠. 그래서 은혜에 갇힌 자로 살아가면서도 죄를 벗어나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십자가 피 흘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신자에게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기 신앙에 대해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알았다는 것, 또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것, 항상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이게 생명이 있는 주님의 신자라는 것, 항상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은 그 무엇 하나도 우리 힘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요한이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라, 뭘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가 이끄신 대로 여러분 마음이 이끌어지는 대로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이게 어디 내 힘이냐 이게 내 마음이냐 주님의 은혜 나를 이끌었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진다면은 거기에서 틀림없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조차 두려워가지고 남들에게 숨이 끊이지 못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젠 당당하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주님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도 아니고 그들 의지도 아니고 그들 생각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곧 주님이 다 이루시고 죽으신 십자가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금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알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은, 이게 어디 내 믿음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꽃잎이고, 주님이 날 살리신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에 꼭 심어두면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만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의 같은 자로 살아가면서 은혜가 날 살렸다고 하는,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